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금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추정할 만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은 어제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1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7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8만여 명이며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사망자 수는 계속 늘었지만 중환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과 뉴저지주는 정점이 지났다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반면 테네시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주 등은 단계적 정상화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미군 병력 이동 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48만여 명과 1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78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 이탈리아는 2만 4천여 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2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단계적인 봉쇄 조치 완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시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 WHO의 본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첫날부터 모든 사람이 싸워야 할 악마라고 경고해왔다면서 미국에 숨긴 정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미국 내 모든 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관련해 이번 결정의 배경이나 시기,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내 일부 주에서 경제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제안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안했고 나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몇 주간의 진통 끝에 타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어제 비상내각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네타냐후 총리는 오선에 성공했으며 다음 주 간츠 대표와 함께 연립정부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8개월 동안 먼저 총리직을 이후 간츠 대표가 총리직을 이어받습니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시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징후는 포착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제안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현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시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이상 징후는 포착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알고 있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20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 다른 관리의 말을 빌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믿을 만한 것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NK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내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21일 전했습니다. 시술은 평양 김만유 병원 담당 외과 의사가 집도했고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등의 1호 담당 의사들이 줄줄이 진료소로 호출됐다가 김 위원장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난 19일 대부분 평양으로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15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의 건강을 둘러싼 추측들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할아버지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최근 보인 공개 행보는 최고인민회의 하루 전인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에도 40여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촉발됐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든 모습이 공개됐고 한국국가정보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발목에 생긴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노동당이나 군부, 내각 등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취해야 할 비상경계와 같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추정할 만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고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묘향산 지구가 아닌 다른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도 21일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의 주된 기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보도에 나온 김 위원장의 시술 시점이 다른 정황들로 미루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술했다면 정치국회의 끝나고 12일 그 사이에 최고인민이 사이에 갑자기 나빠져서 수술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날 저렇게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주석단이 저렇게 대규모 못하죠.
또 북한이 지난 19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김 위원장 친서를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을 고려할 때 신병 이상설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정치 시스템으로 볼 때 김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재가 없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김 위원장이 금수단 태양공전 참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제안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안했고 나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만 2천 명에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한국은 그 비용을 매우 적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efore I came aboard, they paid very little, if anything. So we're defending a wonderful nation, a nation that we have great relationships.
미국은 현 상황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더 큰 몫을 지불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제는 한반도 내 미군 감축이 아니라 한국이 자국 방어에 기여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자신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서 한국이 지금 1년에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금액도 작은 금액이어서 자신이 다시 인상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당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훌륭한 관계 속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재 협상이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말할 수 없으나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한 데 대해 친구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들이 정보기술 위장기업 설립, 건설 사업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17일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들이 정보기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불법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수공업부가 정보기술 분야에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벌어들인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군수공업부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작년 11월까지 최소 1,000명에 달하는 정보기술업계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 과정에서 주로 산하기관 혹은 유령회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3.13 총국 소속인 조선컴퓨터센터의 경우 단둔과 옌벤 등 중국 내 여러 곳의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조선컴퓨터센터가 단둔 하우퉁 상업 무역회사를 위장회사로 불법 활용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또 조선컴퓨터센터의 옌벤 사무소 대표자 정성화가 군수공업부가 설립한 옌벤 음성 네트워크 기술회사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군수공업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물품 조달에 관여했던 소백수 무역회사 혹은 소백수 연합회사라 불리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베트남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트남의 알바트로스 회사가 적어도 두 개의 군수공업부 관련 기업에서 파견된 정보기술 개발자와 함께 일해왔다며 북한 개발자들은 지난해 11월 현재 여전히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알바트로스 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정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기술 종사자 수를 알 수 없다며 네팔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지만 네팔에 존재하는 용봉챈드 IT 회사의 운영 방식이 북한의 정보기술 회사가 어떻게 신분을 감추고 현지 고객들과 계약을 맺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이들은 용봉챈드의 사업 안내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업 거래를 직접적인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북한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특히 중국, 러시아, 캐나다,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전 세계의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프리랜서, 즉 자유계약자로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버는 약 5천 달러의 평균 월급 중 3분의 1인 1,700 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매년 약 2,04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UN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여전히 세네갈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공공건설사업과 주요 식품 가공회사 공장 등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유에이가 작년에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일하러 오신 거예요? 평양에서? 언제 오셨어요?
전문가 패널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의 세네갈 현지 법인이 이름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작년 1월과 2월에 세네갈에 입국한 30여 명의 북한인이 여전히 이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국가별 위반 사례도 제시했는데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고서는 랴오닝성에 위치한 중국 선양 외리 장식회사가 작년 4월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북한 국적의 개발자 5명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명의 북한인이 UN 제재 대상 기관인 국방과학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대천 무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산둥관노식품회사는 지난해 북한의 조선부성회사와 기술협력과 식품가공 분야에서 3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기타 근로자의 월급은 2,500위안, 약 미화 350달러이며 관리자의 경우 월급이 5,000위안, 즉 미화 약 700달러에 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퇴사하고 재입국함에 따라 반복 발생하는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한 보장도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2,000명의 북한 국적자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 비자로 중국에 입국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의료진들이 아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했거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수 회원국의 제보에 따르면 북한과의 양국 의료 협정에 따라 입국한 20명의 북한 의료인 등 북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앙골라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도 여전히 북한 의료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탄자니아에서는 마이봉 스키다르 의료회사에 고용된 북한인이 회사뿐 아니라 적어도 관련 6개의 치료회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유럽과 중동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한광성, 박광용, 최성혁 등 3명의 북한 축구 선수들도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을 넘겨 활동했기 때문에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베트남은 자국 내 일부 북한인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노동 허가는 모두 만료됐지만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현재 자국 내 거주 중인 북한인들이 모두 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6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 모두 94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51명이 떠나 43명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데 이어 12명이 추가로 돌아갔다는 설명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 31명에 대한 노동 허가는 모두 만료돼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현재 임시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해 철도와 항공편으로 드나드는 모든 길이 막히자 돌아갈 방법이 없어 일시적으로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또 자국 내 북한 업체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북한 업체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미 재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견된 김수일 씨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김 씨가 베트남 현지 업체에서 무연탄과 티타늄 광석, 기타 북한 제품의 수출과 함께 원자재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의 수입 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정도는 미중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정도는 대체로 미중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laxity wanes and waxes depending on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ts relations with United States and also in relation to how much pressure United States i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21 VOA에 느슨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북중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제재 이행에 관한 압박을 얼마나 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미국과 무역 분쟁 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더 관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과 모래 수출을 돕고 있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37개 중국 바지선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개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because they want North Korea to remain stable, they don't want it to grow, you know, growing instability, which could result in the threat to the regime, which the Chinese don't want.
북한의 불안정은 정권의 위협이 되며 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은 북한을 더 도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전문가 패널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패턴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convinced that it is enforcing its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letter of the law. But what we're dealing with here is a lot of evidence that
중국은 법에 따라 제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통제해야 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중국이 지난해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과 불법 해상 환적은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완전히 파탄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e U.S.-China dialogue has completely broken down. And I think at this point the Chinese don't really feel
중국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힐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대북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외교적 노력 등과 병행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케이토 연구소가 20일 온라인으로 주최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제 제재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리처드 레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Sanctions only work when they are part of a multi-tool approach taken by a government, where the U.S. in this case is engaging in diplomatic activity.
네퓨 선임 연구원은 제재는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돼야만 효과가 있는데 현 대북 제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수단이 병행돼야 하는데 미국은 제재 이외의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엠마 애시폴드 케이토 연구소 연구원 역시 대북 제재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anctions work best when they are narrowly focused and have a specific narrowly scoped policy goal.
제재는 범위가 좁고 특정 범위의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현 대북 제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애시폴드 연구원은 이어 제재는 첫 시행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제재가 계속 이어지면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nitial time that you put sanctions on a country, they can be quite effective. But once you pile more and more and more sanctions on, they become increasingly.
네퓨 선임 연구원은 또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올바른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목표였지만 현재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 years ago, it may have been a realistic objective that we will get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and we will use sanctions pressure. It's hard to see.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퓨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과거의 목표가 아닌 새로운 제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 실제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또 북한의 팬데믹 대처에 있어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시폴드 연구원은 제재가 원래 목표로 설정한 정권이나 기관, 인물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ings like food and medicine imports, even though they're technically excluded from the sanctions, they can be affected.
식품이나 의약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제재로 교육이 막히면 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시폴드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은행을 예로 들면서 해당 국가의 은행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은행 간 송금 등이 금지돼 기업은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은 의료 장비 등을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r banks in a country like Iran or North Korea are barred from trading with other banks, from transferring money,
애시폴드 연구원은 이런 부분이 제재 이행에 있어서 고려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마지막입니다. 이에 앞서 6월 30일 미북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이 어렵게 성사된 것이었지만 양측은 상반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거듭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12월 중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이후로도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6개월 넘게 미북 간 공식 대화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년 넘게 지속되는 것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양측은 그동안 잦은 협상 교착과 더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동과 고위급 접촉 등을 거듭하며 협상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1차 정상회담 직후인 7월 초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에 돌입했고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고 폼페오 장관은 이를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7월 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고 8월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공식 임명됐으며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폼페오 장관은 10월 다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폼페오 김영철 뉴욕 회담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19년 1월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Just a little bit ago, the president had about an hour and a half long meeting.
또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지만 두 정상은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This is my honor.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이 행동 자체만 보시지 말고.
I believe just looking at this action, this is an expression of his willingness to.
지난 반년간 미북 협상 부재 속에서도 정상 간 소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지난달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의사를 밝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잇따른 협상 복귀 촉구와 인도적 지원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대북 지원 활동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은 20일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takes leadership role in thei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this crisis. And yet so far, President Trump has placed his own near-term political interests.
오마르 의원은 이날 미국 내 대북 구호단체들이 주최한 신종 코로나와 제재, 북한을 주제로 연 화상토론회에서 미국이 이번 위기의 국제적 책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대응을 주도하고 북한 등과의 외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의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방안으로서 고위급 외교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fully support high-level diplomacy with North Korea not only as mean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but also as means of finding a path to a lasting sustainable peace in Korea.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독재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반감이 크지만 북한과의 장기 교착 상태를 평화적 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마르 의원은 지난 2월 발의된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 강화 법안을 설명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 기반은 평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제재 등이 인도적 지원단체 활동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토론회에 참여한 국제봉사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공동 설립자 조희윤 씨는 대북 제재 국면 속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 내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관련 장비가 실린 컨테이너 3개가 한 달 전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했지만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only having to transport medical supplies, but basic food and other living necessities. So containers are piled up. They're waiting in China, waiting to be transported. We have yet to hear exactly when our
의료용품뿐 아니라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이 북한으로 운반되기를 기다리며 국경 지역에 여전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9월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초음파 기기와 전동식 모터 재활운동 치료기, 척추교정 테이블 등을 북한에 보냈다며 2주일 안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단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at sanctions have been gradually building towards this towards a more complicated system for many years now. And as I said, we've been there for about 40 years. And AFSC has very thorough archives of our work going back 40 years. And I have spent a lot of time in these archives.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보다 복잡한 제재 체계가 구축됐다는 겁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최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대북지원 설명자료와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나온 것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기대하며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20여 차례 방북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온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이 국경 봉쇄 등의 초기 방역 조치로 바이러스는 일단 차단했지만 추후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virus will eventually will enter North Korea. This is my prediction. So how bad would it be if the virus does enter and there's an outbreak? So there's an estimate from the Imperial College of London. And they put a maximum death toll as high as 150,000 North Koreans.
전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만큼 결국에는 북한에도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 국장은 만약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최대 15만 명이 숨지고 중환자실 2만 5천 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에 의료용 보건산소 공장을 준공하는 등 자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취약한 의료 보건 체계로는 전염병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박 국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육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도 관련 지침에 기반한 연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등과의 연합 훈련이 연기됐지만 준비 태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 장관과 제임스 맥콤빌 육군 참모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은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카시 장관과 맥콤빌 참모총장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과 이탈리아 등지에 주둔한 미군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준비태세 약화 가능성에 대해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닝과 훈련을 축소했지만 모든 지휘관들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육군과 질병통제센터의 지침에 기반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훈련의 취소 혹은 연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했다면서도 단기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동시에 중장기적 파트너십 강화와 역량 구축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육군성본부 내 안보협력 담당 부처인 다국적 퓨전셀에 각국으로부터 코로나 현황 보고서를 요청하고 육군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영향을 교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방글라데시와의 연합훈련 등 단기 훈련들이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예정된 연합훈련인 키네치와 야마사쿠라 훈련을 위한 사전회의는 디지털 형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원 군사위가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했던 미 육군의 준비태세와 2021 회기연도 예산 점검 청문회가 전면 서명 형식으로 대체 진행됨에 따라 약 3주 만에 제출됐습니다. 맥카시 장관과 맥콤빌 참모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파트너들과 향후 훈련뿐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공약에 대해 정기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와 새로운 파트너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인도네시아와 태국 육군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고 필리핀 육군과는 관여와 훈련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전념했다는 겁니다. 특히 남아시아에서 인도와 방글라데시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미 육군의 최우선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육군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동맹국가 파트너들과 고급 훈련, 그리고 안보 지원, 군비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군 현대화에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앞서 청문회 당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전략적 안보 환경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과 같은 적국들은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역량의 진전을 추구함에 따라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괌에 있던 B-52H 전략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로 재배치하게 된 배경을 두고 국방부는 필요한 시점과 속도에 따라 전개하기 위한 전략 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전략 폭격기 노후화에 따른 현실이 반영됐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전략 폭격기 B-52H5대가 괌에서 미 본토로 재배치된 점을 두고 미 본토에 상시로 두면서 더 넓은 범위의 해외 지역에서 필요할 때 더 뛰어난 작전 보건력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시키기 위한 접근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이스번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속도에 따라 계속해서 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든 훈련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계속해서 해외 미군 배치 태세를 재평가하면서 합동군과 통합전투사령관들 뿐 아니라 동맹들과의 방위 공약 요구 조건에 맞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본부 초대 정보, 감시, 정찰 참모본부장을 지낸 데이빗 뎁틀라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 회장은 8일 VOA에 이번 결정은 미군의 전략폭격기 노후화와 예산 부족에 따른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역 시절 전략폭격기에 괌 상시 배치한 CBP를 성사시킨 당사자인 뎁틀라 전 참모본부장은 괌 상시 순환 배치안을 도입했던 2004년에 비교할 때 현재 미 공군 전략폭격기 운용 조건들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I initiated the idea of a rotational bomber presence in Guam in
2004년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181기의 전략폭격기는 2021년 국방예산 계획에 따라 23% 감소한 140기로 줄게됐으며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뎁틀라 전 참모본부장은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는 전략적 고려도 반영돼 있다며 적성국들이 단순히 미군이 어디에 배치될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동적 병력 전개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means putting potential adversaries in a position where they simply cannot predict where.
또 뎁틀라 전 참모본부장은 한 개의 B2나 두 개의 B1 전략 폭격기를 미 본토에서 출격시키더라도 하루 안에 미 항모 전단과 동등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 억지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 사령관은 VOA에 미군의 역내 신속 배치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략 폭격기의 괌 상시 전진 배치는 불과 몇 시간 내 역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굉장한 유연성을 제공해왔지만 향후 필요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미 본토에서 전진기지로 전개된다면 대응 시간에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 폭격기의 대응 시간이 늦어지는 대목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전략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전략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2018년 이후 전략 자산이 북한 주변에 전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 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반면 만약에 미북 간의 관련 전략 변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과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이라는 사전 소통이 동반됐다면 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존 김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김씨, 오늘은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특별한 오찬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한 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 같이 교회에는 또 목사님, 본목사님 또 있으면 옆에서 다 사시거든요.
아, 네.
아침 10시에 떠나서 이제 오는 길입니다. 가서 양 잡아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죠.
양을 잡다니요?
불고기 먹을 양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굽나요 오늘?
예, 예, 예.
양을 직접 잡으셨다고요? 예, 살아있는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아침 일찍 갔다 이제 오는 거죠. 그 농장에서 잡아줍니다.
아.
잡는 거 보장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서 뭐 어느 것 먹겠다면 거기서 잡아주고.
돼지가 아니라 양을 잡으셨어요?
양을 잡았어요.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양 잡았어요.
양고기 그 요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불고기를 해 먹습니다. 불고기를 해 먹으면 냄새가 좀 슬하죠. 계획은 한 지 오랍니다. 그래서 전번 주 하려다가 제가 일이 있어서 못하고 지금 오늘이.
와, 그럼 저도 양고기 한번 맛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양꼬치 맛보지 못한 분들 많아서 제가 오늘 그래서 오랍니다.
양, 염소,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직접 가서 잡아온 양고기 덩어리를 주방에서 손질하는 사람은 올해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난민 남성이었는데요. 김 씨는 이 남성의 미국 정착 축하 잔치를 준비하느라 한국에 먼저 정착한 이 남성의 가족도 초대했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좀 이 소개도 괜찮죠, 기자 선생한테?
예.
오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버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고기야 다섯 지어줬는데 이 양고기가 좋으니까 나도 한번 재미도
아이들이랑 한국에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모두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빨간 양고기 덩어리를 작게 잘라 꼬챙이에 끼어 굽는 양꼬치가 오늘의 메뉴. 2시간 남짓 걸려 준비한 양꼬치를 이제 숯불에 굽는데요. 양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로 퍼집니다. 최근에 온 이 남성이 직접 꼬치 구이에 나섰습니다.
불이요. 이거 이 숯불을 이렇게 흔들어줘야
네.
불이 잘 끄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면 불이 더.
열이요.
아, 그렇게.
이렇게 흔들어 끄면 그중 불이 살아납니다. 그치, 멋있게. 그치.
냄새가 아주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저는
북한에서도 양꼬치를 해요?
네,
양꼬치.
어디서 팔아요?
장마당.
장마당에서.
식당. 양꼬치 식당도 있습니다.
비싼 음식 아니에요?
비싸죠. 예, 우리 이거 저는 양꼬치 하나 여러 열 개 거는데 거사는데 중국 돈 10원 합니다. 10원.
10원.
네, 이거 잘 된 것 같네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네. 잘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씹어야
이걸
맛이
찍어서
또 냄새 하나도 안 나네요.
네, 그래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도 양꼬치 구경은 평소 잘할 수가 없다는데요.
아, 러시아는 양고기를 이렇게 안에 먹고 저희는 그냥 잡아먹을 때 열 있잖아요. 열.
열.
열을 조금 여면 냄새가 아예 안 나거든요. 열을 이 고기에 막 버무립니다. 그냥 열을 조금 터뜨려요. 그 막 버무리면.
열이 뭐예요?
열이
뭐예요?
쓸개.
양의 쓸개를요?
예, 예, 양의 조금 넣고 막 이래 버무립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아예 안 나고 염소도 그렇게.
언제 주로 이렇게 양을 잡아주세요?
그 우연히 그렇게 생겨서 잡아먹었는데.
올해로 미국 정착 12년째 존 김 씨는 탈북민 출신 기독교 목사입니다. 정착 초기 러시아계 미국인들의 도움을 수차례 받았던 김 씨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며 살려고 하는데요. 교회 성도 또 탈북민들과 온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이제는 김 씨에게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어느새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러시아 여성 존 김 씨의 아내인 타티아나 사모는 모여든 손님들이 먹을 한국 반찬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직접 담근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 식탁에 모여 앉은 한인 여성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맛깔나게 한국 반찬을 만든다며 타티아나 사모에게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So it's very easy to cook. Yeah, just the hot water and then throw away the water. Then they make sauce. Sesame seed oil, sesame seeds, hot pepper, and
콩나물에 뜨거운 물을 붓고 물을 뺀 후 참기름과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을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 휙휙 섞으면 된다는데요.
Everything mix and then mix it. Then that's
Who taught you?
Oh, it was a Samonim in Vladivostok.
In Russia.
It was a missionary from South Korea.
손톱 미용 전문가로 주 5일 동안 네일샵에서 일하는 타티아나 사모. 한국 음식은 러시아에서 만났던 한국인 선교사에게 배웠지만 요즘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요리 선생이라면서 한국 음식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큰딸 밑으로 유치원생인 아들까지 5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손님으로 가득 찬 집안 풍경이 아이들에겐 익숙한 모습입니다. 양꼬치 잔치로 마련한 이날 오찬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무리가 됐습니다. 존 김 씨, 이제는 가족 같은 교인들과 동역자들을 돌볼 만큼의 여유로움이 있지만 8년이란 오랜 시간 신학교에 다닌 노력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여느 탈북민들이 경험하듯 김 씨도 새로운 학문에 적응하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과는 또 다른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북한에서 졸업하시고
네. 군사복무를 했으니까 대학을 안 다녔죠.
아, 군사복무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강의실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는
거죠.
처음인 거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 선생님도 아시지만 성경에 신학적인 말이 모르는 말이 많잖아요. 가서 공부하는데 모르는 말이 많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모를 이름, 그 힘든 영어 이름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숙제를 준다거나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숙제 시험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누가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 선교하는 것이 당초 미국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였지만 정착 초기 가족까지 동원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김 씨. 미국에 오자마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신학 공부를 1년 넘게 매달리다 그만둔 경험이 있었기에 김 씨는 이번에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신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렸어요.
졸리셨어요.
일을 오늘 하고 이제 가면 밤 집에서 저는 밥 먹고 갑니다. 배고프거든요.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려면 어머님하고 졸립니다. 그 졸리는 싸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집에 올 때는 눈이 말똥말똥해 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숙제 과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2, 30 밤 패고 막 숙제를 해요. 가지물을 내거든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시험 칠 때는 또 어찌겠습니까? 일도 해야죠. 시험 공부 어떤 때는 그래서 막 휴가를 막 받아요. 시험 공부 그리고 시험 치고.
고된 훈련이 따로 없었습니다. 2010년 시작한 신학 공부를 2018년 마치고 드디어 기독교 목사가 되던 날을 김 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VOA 뉴스 장강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존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26년 4월 21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현재 전 세계 군주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으며 최장기간 재위한 군주로 2020년 현재 94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조지 6세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맏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내놓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가 서거함에 따라 엘리자베스는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지 6세는 5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조지 6세는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자베스 공주가 아버지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영연방 국가들을 순방하며 케냐에 있다가 남편인 필립 공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공주는 대관식을 통해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이후 왕위 승계 1순위는 아들인 찰스 왕세자입니다. 1910년 4월 21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74세를 조금 넘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헨리 혜성이 지나갈 때 태어나서 혜성이 다시 지나갈 때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 헨리 혜성이 지구에 찾아온 때 태어났고 그의 바람처럼 헨리 혜성이 다시 지구를 찾아온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835년 미국 미주리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래 이름은 세뮤얼 랭혼 클레먼스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진 필명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 강에서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수심을 뜻하는 속어였습니다. 배 밑에 수심이 지나가기 안전하다는 뜻으로 마크 트웨인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에게 마지막 약 15년이 작가로서 가장 영예로운 시기였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예일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2권의 장편, 21종의 단편, 그 외 희곡, 기행문, 수필집 등 많은 작품을 편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가정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질병과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여행 중 부인이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74세를 일기로 1910년 4월 21일 생을 마감합니다.